말씀에 나타난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세상 줄 끊고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복음과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복음에 미친 사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그 길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든,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걸어가게 한 사람의 장본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의 고민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바울교냐 예수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민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많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었고 한 사람 이 바울 사도가 걸어간 신앙의 여정이 세계의 종교 이른바 기독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 사도가 교회와 우리 성도 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단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야말로 사단의 괴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기사가 나옵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유대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하려 했던 열심당원 그 두목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당원 이 바울의 추종자들은 혈기 충천해서 자기들의 벗은 옷을 바울 사도 발 앞에 둔 것입니다. 8장 1절 3절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옷을 보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가상에서 남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 비슷하게 살았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의인의 죽음 앞에 이 사단의 졸개들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마땅하다고 아니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당시 교회를 향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가했는지 그 박해가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 전멸할 새 실을 말리는 것입니다. 살기 어린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시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실을 말린 것 그것을 당연한 것을 알고 모자라서 남은 잔당마저 전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피에 굶주린 사단의 졸개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다 전멸한 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현재 시리아 수도인 이 다마스크, 이 다메섹,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당시에는 굉장한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잠멸하려 씨를 말리겠다고 혈기쟁천에서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9장 1절 2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론하고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타면 이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빙자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마구마구 핍박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Holy War, 거룩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싸움은 다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 그 전쟁마저도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에서 피를 흘린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종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곧바로 예루살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반드시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태워서 그 태운 재물에 깨끗하게 빨게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을 피워서 그 칼이나 창 같은 쇠붙이 같은 것들은 불에 태워서 정결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정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진 이후에 거룩한 예루살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사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죽인 것은 엄연히 살인이니까, 피를 흘린 것이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면 전쟁은 다 나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전쟁을 미워합니다. 이 사단이 준 화인을 맞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 전쟁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쇠파이프 동원하고 용역 동원하고 고발 난발 이 영태리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천성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 제 경험으로는 사람의 천성 절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빛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하늘의 빛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180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방법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 6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장 이 짧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면, 감화를 받으면 전격적으로 거룩한 자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갱생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독해도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장 8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 바울은 하늘빛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멀어버릴 때, 세상적 가치관이 무너질 때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눈을 안수하니까 이때까지 본 세상의 눈, 그 비늘이 벗겨져서 전혀 다른 세계,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찬란한 영적인 세계가 보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짓말합니다. 불의 희에 사로잡혀서 그 입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넙죽 엎드려 사과한다고 눈물 지어 짜고 생쇼 다 해놓고 속으로는 폭력적인 잔혹함을 엄청난 이기심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화인 맞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될 불의한 육적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미화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미혹하고 자기 수하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바울은 타락한 육안을 가지고 악령에 충만했습니다. 사단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면서 선동하면서 생명의 길이라고, 의의 길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의인을 죽여놓고 아무런 유침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성령을 체험하면 진리의 말, 진짜 말, 참말, 복음, 그리스도의 입술이 열려서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연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불의한 것이 보여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 자신의 결핍된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도다, 나는 사단의 괴수가 되었다고 의아하고 자신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체험해야 합니까?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허접한 세상의 지식으로 목회하면 악한 길로 가게 되어져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 망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목사님은 믿음의 선한 길을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이 도덕이나 양심이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평생 구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생명을 걸고 싸운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한 영적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이 당시 복음의 적, 전통 신앙에 도전하는 반기독교적 세력은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 사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 이방 종교 교리에서 어떠한 행함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라지고 인간의 공로와 노력, 지식만이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이런 이단들과 싸워왔던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느냐 하면, 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주의,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고상한 척하는 인문 강자나 이 허접한 예화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외면당하고 축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바울 목사님이 버려버린 말과 지혜를 움켜잡고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은 헬라 말로 휘페로켄, 탁월하다, 뛰어나다, 월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은 당시 탁월한 헬라 철학의 은으로, 화려한 문학적 수사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은 인간적인 지혜나 화려한 화술로 탁월한 지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이 인위적인 이 화술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십자가의 도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 이 말씀 자체가 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미사우구, 세상의 지식, 잡단 예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구원의 진리의 말씀은 어두워지고 본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 계리금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사실, 이 계리금화 핵심 진리를 더 이상 교회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랑, 철학이나 역사적인 지식, 코미디 같은 인문학적인 지식, 교양이나 치졸한 성공 담화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이 타락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 외의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타는 가슴으로 개혁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 이 학자들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토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마다 한국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저마다 이론과 방법들을 가지고 서로 옳다고 밤을 새우며 토론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주장은 늘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은 제도나 법, 구조 개혁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강단의 개혁, 설교의 개혁이 필요하다. 강단이 개혁되어지면 저절로 모든 것이 개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할 일이 있다면 한국교회 강단 개혁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진짜 말씀, 진짜 설교, 진짜 메시지, 진짜 로고서를 한국교회에 우린 신선하게 제시해야 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망쳐놓은 한국교회 설교를 우리 교회가 바른 설교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설교의 모델, 본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 새 것을 전하는 것은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는 사도들이 한 설교를 그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설교를 베드로가 그대로 했고 베드로가 한 설교를 서드반 집사님이 그대로 한 그것이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성령대로 하면 시대에 동떨어졌다고 무식하다고 세상 모른다고 비난하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식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 반대로 하면 유식하고 올바르고 똑똑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은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버려놓아버렸습니다. 강단에서 공자왈, 맹자왈, 허접한 성공담과 출세 이야기, 행복론, 이 철학 등 이런 것들을 전하면 그 목사는 실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그 설교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세 속에 물든 목사, 이 영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곳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목사의 스펙이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세 속에 물들어 있는 타락한 지식주의의 그릇된 발상에 물든 증거들인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위대한 목사님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린 그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버리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성한 강단에서 정말 지식의 나팔이 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나팔은 영혼을 죽이는 쾌간일 뿐인 것입니다. 강단은 오직 복음의 나팔, 생명 살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울려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의 길을 걸어간 그리스도가 간 길, 바울 목사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필요할까? 바른 말씀을 들은 교회와 성도들만이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귀부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에 종으로 부리던 종들은 교회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인은 음식을 날라주었고 종들은 그 음식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성김에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국교회는 돈 많고 학벌 좋고 지위 높은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르게 되어지는 이상한 교회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초대교회는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섬김받는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수군 들고 수발 들고 섬기는 일에 매진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최고 영성, 영성의 진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라진 세상, 이 변해버린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만든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바울은 인생의 길을 적당히 걸어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매를 맞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오직 한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목표는 지식 전파가 아니라 복음 증거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파졌던 장본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므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움츠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닿는 그 순간, 죽음에 도래하는 그 순간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것이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새로운 영원한 삶이 있는데 죽는 게 뭐 별 대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일편단심, 자신을 살려준 그리스도에 대한 보은지심으로 일평생 묵묵히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증거하는 그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사도의 유언장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과 진리를 위해 전력 질주하다가 떠날 시간, 거울 너머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라고, 여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이라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이 바울사도 목사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너만은 목회의 길을 가지 마라. 너만은 이 길을 걷지 마라. 고생한다. 너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만이라도 나를 따라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 바울사도가 가는 이 길이 진짜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목사, 진짜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제란 희생의 제사 때 짐승과 함께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붓고 쏟아놓고 가겠다는 결연한 순교를 천명하는, 다짐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순교에 있다. 너도 이 길을 가라. 여기에 복된 영생의 길이 있다. 이 길만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앞으로 교회와 성도를 살릴 생명의 길이다. 너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의의 면류관, 디카오네시스 스테파노스,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수여되어지는 상장인 것입니다. 불신과 타락한 세상, 악과 싸우는, 선한 믿음의 길을 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우리 죽음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희의 상급을 받는 그 차례가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악과 투쟁하는 선한 싸움으로 시련을 견딘 자에게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은 본이 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바울사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아나니아 목사님, 이 선지자에게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이, 주위의 사람이 변화된, 달라진 바울사도를 변경해 주었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자신이 보여준 삶의 증언들, 바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이 바울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새 사람 되었다고 생생하게 증언해 줬던 그 증언, 그 사실이, 그 팩트가 이 바울사도를 바울사도로 인정해 주고 바울사도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사도가 교회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은 AD 30년, 40년, 50년 되어져서 여러분 바울사도로,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자마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금방 돌아와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고 돌아다녔다면 누가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그를 사도로 받아주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바울사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면 더 위축해서 더 무서워서 불안해서 저놈이 트릭 써서 우리 잡으려고 거짓말한다고 더 깊이 숨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그의 말, 그의 행동이 진짜로 예수님처럼 변해버렸으니까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변해버린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말, 우리 행동 거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는 10배, 아니 100배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역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교회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와 은사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는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예배에 농촌에 계시는 목사님들, 농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대로 모셔와서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을 이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고 돌아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길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믿음의 싸움의 길, 생명을 다 바친 이 복음을 위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전력 질주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이 환희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여정이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